61번 메시지. 새 예루살렘 세 번째. 이 메시지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몇 가지 더 추가된 특징들, 즉 그 성의 치수와 성곽과 성의 기초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성의 치수들. 측정 도구. 먼저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치수들을 살펴봅시다. 계시록 21장 15절은 또 내게 말하던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그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갈대는 청량하기 위한 것이며 청량한다는 것은 소유로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측정 도구가 지팡이가 아닌 갈대라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지팡이는 심판이나 징계나 징벌을 상징하거나 암시합니다. 11장 1절에 따르면 지팡이 같은 갈대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지팡이는 징벌을 암시하므로 지팡이 같은 갈대는 징벌과 더불어 청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21장 15절에는 지팡이에 대한 언급은 없고 갈대만 있습니다. 여기에는 심판이나 징계나 징벌에 대한 암시가 전혀 없는데 이는 새 예루살렘의 모든 점이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은 이미 모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우주적이며 빛나는 여자는 그 최종 완성이 새 예루살렘인데 이미 많은 종류의 다루심을 통과했고 네 시대 중 각 시대마다 많은 지팡이로 청량되어 왔습니다. 네 시대가 지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을 때는 더 이상 지팡이로 청량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갈대로 청량된다는 사실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청량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당신이 어떤 재산을 매입한다 합시다. 먼저 당신은 그것을 청량하고 난 뒤에 그것을 소유로 취할 것입니다. 여자들은 옷감 가게에서 물건을 구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청량하는 물건의 양이 바로 그들이 구입하여 소유하는 물건의 양입니다. 마찬가지로 금갈대로 청량될 새 예루살렘은 매우 적극적인 면에서 주님에 의해 완전히 소유될 것입니다. 그 갈대가 금갈대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금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므로 여기에서 금이란 그 성과 그 문들과 그 성곽을 청량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따른 것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부합되지 않는 어떤 것도 새 예루살렘에 속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본성에 부합되지 않는 어느 것도 소유하실 수 없습니다. 성문과 성곽이 있는 성 전체가 하나님의 본성의 청량과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은 하나님에 의해 소유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청량의 금잣대로 교회들을 청량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청량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지성이나 활동이나 말하는 능력 등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본성이 얼마나 많이 우리 속으로 역사되었는가는 매우 관심하십니다. 신성한 금이 그 교회의 견고한 본체입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질로 쌓여져 있습니까? 반드시 교회는 본질적으로 신성해야 합니다. 즉, 신성한 본질의 교회 생활 바로 그 자체 안으로 역사되어져야 합니다. 이같이 청량의 기준은 우리의 인간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표현하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위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지, 그것이 인간의 사랑인지 아니면 신성한 사랑인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겸손이나 선함에 관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비록 우리는 겸손하고 선해야 하지만 반드시 우리의 겸손과 선함이 인간적인 것인지 아니면 신성한 것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원칙은 우리의 인성 각 방면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신성하게 인간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으로 역사된 신성한 본성을 가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청량하심은 신성한 본성에 따른 것임을 부디 유념하십시오. 하나님의 금의 본성이 바로 유일한 기준입니다. 성 본체의 치수. 16절에서 우리는 성 본체의 치수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또한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젊었을 때 나는 성곽의 높이는 144규빗이고 그 성의 높이는 1만 2천 스타디온이라는 사실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성의 치수는 그 성 자체가 1만 2천 스타디온의 높이를 가진 산과 비슷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반면에 기초부터 꼭대기에 이르는 성곽 자체는 144규빗입니다. 1만 2천 스타디온은 700만 피트가 넘거나 1360마일 이상이 됩니다. 성에 관해서 나를 괴롭힌 또 한 가지는 그 성에 단 하나의 길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 하나의 길이 12문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습니다. 내 의견에 의하면 각 문에 하나씩, 즉 적어도 12개의 길이 있어야 했습니다. 상해에서 이 형제님과 체류하고 있던 중 어느 날, 그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의 산이며 그 하나의 길이 보좌로부터 시작하여 나선형 모양으로 진행하면서 산 아래로 내려오고 12문 모두를 지나간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문으로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자신이 같은 길 위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길은 나선형이므로 누구도 이 성에서 길을 잃기란 불가능합니다. 설령 당신이 눈을 감은 채 이 길을 따라 걷는다 해도 당신은 절대로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16절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라고 말합니다. 길이와 폭이 같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사각형이라는 사실은 그것이 모든 면에서 온전하고 완전하며 절대적으로 바르고 조금도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는 똑같습니다. 즉, 그 성은 각면의 크기가 1만 2천 스타디온입니다. 1만 2천은 12의 1천배입니다. 12은 하나님의 영원한 행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온전함과 영원한 완전성을 상징하며 1만 2천은 이것에다 1천배를 곱한 것입니다. 그 치수들에 의하면 새 예루살렘은 정육면체입니다. 장막에서나 성전에서나 치성수의 치수들은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습니다. 장막 아래 치성수는 각면의 크기가 10규빗인 정육면체였고 성전 안의 치성수는 각면의 크기가 20규빗인 정육면체였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전체가 치성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극도로 확대된 지성소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라이프 스튜디오에서 지성소에 대한 우리의 체험이 반드시 계속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체험 안에서 지성소가 끊임없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출애굽기에는 보다 작은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 열왕기상에는 좀 더 큰 지성소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계시록에는 가장 큰 지성소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지성소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에 있어서 1360마일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성소의 원칙이 무엇인지 보기로 합니다. 지성소의 원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직접 살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따르면 오직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지성소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개방되었음을 계시해 줍니다. 구속받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거기서 살고 머물고 하나님과의 하나 안에서 교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러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만인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거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생활은 반드시 지성소여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정육면체여야 하고 그 본성은 전적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성곽의 치수. 17절은 또 그 성곽을 청량하니 140차 규빗인데 그것은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고 말합니다. 140차는 12에다 12를 곱한 것입니다. 12의 12배는 절대적인 온전함과 영원한 완전성 중에서도 절대적인 온전함과 영원한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거룩한 성의 성곽은 하나님의 영원한 행정 안에서 얼마나 온전하고 완전한지. 이 구절은 그 성곽이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활 안에서 사람이 천사와 비슷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은 그 성의 성곽이 천연적인 것이 아니라 부활 안에 있는 것임을 상징합니다. 그 성곽, 벽옥으로 건축된. 18절은 그 성곽의 건축 재료는 벽옥이며 라고 말합니다. 벽옥은 하나님의 외관을 지니고 있는 변화된 보석입니다. 이 보석은 수정같이 맑으며 짙은 초록색입니다. 계시록 4장 3절은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대로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외관은 벽옥과 홍보석 같습니다. 짙은 초록색의 벽옥은 생명의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푸른 풀잎, 푸른 들판, 푸른 산 등은 모두 생명의 풍성함을 증거합니다. 만일 잔디밭이나 들판이 갈색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짙은 초록은 생명의 풍성을 상징합니다. 사장에서 보좌 위에 계신 분인 하나님은 또한 홍보석의 모습을 갖고 계시는데 홍보석은 붉은색의 가장 귀한 보석이며 구속을 상징합니다. 벽옥은 그분의 풍성한 생명 안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반면 홍보석은 구속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며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는 더 이상 구속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성곽의 색은 생명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짙은 초록의 벽옥일 것입니다. 높이는 144 규빗임. 우리가 보았듯이 그 성곽은 144 규빗의 높이를 가졌고 이 치수는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입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이것은 그 성의 성곽이 천연적인 것이 아니라 부활 안에 있는 것임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과 우리 자신의 어떠함은 모두 부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원칙은 천연적인 생명은 죽임을 당하고 신성한 생명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나는 경우 나는 화를 내려고 하는 순간 영을 사용하여 나의 천연적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할 적마다 나는 부활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성질에 실행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에도 실행해야 합니다. 천연적인 방식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부활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천연적인 사랑은 꿀과 같습니다. 꿀 같은 사랑 대신 우리에게는 부활 안에 있는 사랑, 즉 십자가로 죽임을 당하고 신성한 생명으로 부활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랑에는 꿀이 없습니다. 꿀 대신 유향과 소금이 있을 뿐입니다. 레위기 2장에 따르면 소재에 유향과 소금을 넣을 수 있었지만 꿀은 첨가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참 사랑인 부활 안의 사랑이 드뭅니다. 대개의 경우 꿀 같을 뿐 아니라 누룩이 가득합니다. 비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에 관해 말하지만 이 사랑은 십자가로 처리되고 신성한 생명으로 부활한 사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한 사랑, 즉 신성한 생명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나는 형제자매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고 건축을 체험하는 것을 보길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떤 천연적인 사랑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당신과 다른 이들 사이에 거리를 유지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들의 옷을 입지 말고 그들의 성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의 천연적인 생명이 처리받았다면 당신은 다른 이의 소유인 성경을 사용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경을 사용한다는 것은 당신이 그를 영 안에서 사랑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천연적인 취향에 따라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당신이 그 특별한 형제와 그처럼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는 것은 그가 당신의 취향에 맞기 때문입니다. 실상 그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천연적이기 때문에 당신은 전혀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와 그들 사이에는 반드시 더 먼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가 아니라 부활 안에서 모든 것을 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부활 안에 있는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기 바랍니다. 당신이 부활 안에 있다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이 사람의 청량, 즉 천사의 청량으로 청량된다는 사실은 그것이 비단 신성한 본성에 따라 청량될 뿐 아니라 또한 부활에 따라서 청량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나를 사랑해야 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가 아니라 신성한 생명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천연적인 생명에게 1인치라도 자리를 내주지 마십시오. 아무리 당신이 다른 이들을 사랑해도 당신과 그들 사이에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천연적인 사랑으로부터 지켜질 것이며 부활 안에서 인성에 따라 그러나 천사와 비슷하게 다른 이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왔던 해인 1932년에 나는 어떻게 내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가 아니라 부활 안에서 일들을 행하는가에 대한 첫 공과를 배웠습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녀는 늘 남들을 도와주었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좋은 성경을 살 만한 돈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자기 돈을 지출했고 자신을 위해서는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그녀가 매우 낡은 성경책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을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적으로 나는 그녀에게 좋은 가족 성경을 사서 무명으로 드리려는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에 관해서 주님께 가서 주여 저는 이 자매님을 위해 성경 한 권을 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일을 저의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당신의 부활 생명 안에서 하고 있는지요? 라고 여쭈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께 여쭈어봄으로써 나는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부활 생명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즉시 성경책을 살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천연적인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확신이 서기까지 얼마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나는 성경책을 구입해서 그 자매님에게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이 성경책을 선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믿음은 확고해졌고 그 자매님은 주님을 믿는 문제에서 성장했습니다. 만일 내가 몇 주일 더 일찍 성경을 주었다면 그 자매님은 이 점에 관해서 도움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부활 안에서 그녀에게 성경책을 주어도 좋다는 확신이 선 바로 그날이 그녀가 그것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